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의 총리를 지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을 하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 누름으로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번성하고 강인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적들과 연합을 하여서 자신들을 대적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며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중노동 정책은 역효과를 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일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신기하게도 학대가 가중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굽 사람에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혐오하는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마침내 바로는 아예 히브리인들의 뿌리부터 자르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아기가 여자아이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이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의 명령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산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산파들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왕과 바로의 명령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했고 더 존중했습니다. 바로 왕에게서 즉각 처형을 받을 만도 한데 산파들은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안이 열매를 맺고 흥황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산파들에게 엄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그 수가 늘어나며 강해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바로는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또 다시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입니다.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든 자녀가 다 소중하지만 아들은 딸보다 더 선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레위 가족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레위 가정의 첫 아들이 아니라 이미 누나와 형이 있었습니다. 3살 우의 형은 공개적으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지만 이 아기가 태어날 당시에 잔인한 민족적인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임신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아마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태어날 아기가 축복임에는 틀림없지만 만약 아들이라면 그를 버려야만 하는 현실 앞에 속수무책인 자신들의 현실이 현재 주어진 자신들의 중노동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기가 아주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다는 표현은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 이외에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는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장차 위대한 일을 할 사람으로 존귀함과 뛰어남이 그의 어린 용모에 드러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아기를 석 달이나 숨겨서 양육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숨길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태어난 지 3개월이 넘어가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담장 밖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기를 감추고 양육할 수 없게 되자 비통한 심정으로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는 빨대처럼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 파피루스를 가리킵니다. 나일강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중식물입니다. 삼각형 모양의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이 파피루스는 가벼운 보트나 담요, 돗자리, 샌들, 그릇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파피루스를 이용해 만든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아기를 위하여 만들었던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처럼 역청까지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 하나의 완전한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여덟 식구와 모든 동물 한 쌍씩이 들어갈 정도의 대형 방주였다면 아기를 위해 준비된 갈대 상자는 1인용 방주인 셈입니다.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아기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 갈대 상자에 담겨진 아기는 나일 강변에 놓여졌습니다. 이젠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이상 아기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나일강변에 놓여진 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본문 4절에서 10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대로 아기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생명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공주는 투트모스의 1세의 무남 동녀인 하셉슈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있던 누이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어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용기를 낸 누이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므로 아기는 생모를 통해 양육되어지게 됩니다. 당시 부유한 집안이나 귀족에서는 유모를 두어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양육하고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아기의 친모는 유모가 되어서 보수를 받는 법적 후견인의 자격으로 아기를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를 나일강가에 놓아두기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일강변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아기는 생모의 모유를 먹고 자랄 수 있었으며 자라는 동안 생모를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 바르게 듣고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모세라고 10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일강변 갈대 상자에서 건져냄을 당한 아기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생후 3개월 후에 죽음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건져 올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되기까지 5절부터 10절까지 6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 중에 만약 한 사건만이라도 틀어졌더라면 모세가 모세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나일강변에 갈대 상자가 띄어졌을 때 만약 공주가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더라면 아기는 구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궁 안에 고급스러운 재료로 잘 만들어진 목욕탕을 마다하고 하필이면 그날따라 강에서 목욕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아기는 구출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시녀들이 공주를 돌보다가 아기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 쪽으로 걸어가지 않았다면 아기는 구출될 수 없었습니다. 마침 공주의 시선이 시녀들에게로 향했다가 그 아래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상자를 보고서 지나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하여 가져오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가져와 보니 볼품없는 갈대 상자였습니다. 버리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열어보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때 아기가 울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아기가 얼마나 울었던지 한눈에 보기에도 히브리 아이임을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아기가 불쌍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누나가 공주에게 나아갔을 때 공주를 경호하던 경호원의 제지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의 아이를 살리는 것은 왕명을 거역하는 일이었음에도 공주는 아기를 살릴 결심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기는 생모의 품속에서 자라게 되었으며 이제 생명의 위협과 의식주의 근심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공주로부터 보수를 받아가면서 아기를 키우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자란 뒤에도 공주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움으로 민족의 대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갈 수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대로 노예들 사이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공주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공주가 모세를 건져 올린 것이 아니라 공주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 올리심으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그 문을 다시 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누워있던 갈대상자 방주의 뚜껑을 여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멸시키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6절 속에 기록된 내용이 단 하나만 어그러졌어도 모세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6절 속에 숱한 기적들이 있었기에 모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 많은 사건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져주신 것입니다. 애굽을 포함한 근동지방을 통치할 만한 능력과 지식과 힘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역사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한계 상황을 넘어서면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과 많은 사건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 가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부모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진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고액의 사교육으로 교육시킨다 해도 하나님께 맡긴 자녀와는 결코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갈대상자를 만들고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모세가 발견되어지고 왕궁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과정에는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 너무 상심이 커서 아버지 대신 어머니와 누이만 등장한 것인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인들인 어머니와 누이가 통로가 되었기에 모세는 바로 왕 애굽 왕실에서 지극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여인이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애굽인으로 양육받으며 자랐지만 모세의 근본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당대 최고였던 애굽 왕국의 교육과 부귀 영화도 모세를 애굽인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동족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모르는 채 하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눈앞에 놓여있는 부귀 영화가 모세를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족 편에 서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가 아무런 목적 없이 왕궁을 빠져나가 돌아다니다가 자기의 동족, 자기의 형제들을 둘러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사도행전에서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왕궁을 빠져나와 자신의 동포들이 사는 지역과 그들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모세는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혈통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가까운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월드컵에서 다른 나라 선수가 골을 넣으면 그렇게 신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태극 전사들이 골을 넣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TV에서 가끔 사할린 등지에 흩어져 살고 계시는 동포들을 뵙게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뭉클한 것이 올라옴을 경험하곤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감정을 지니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지만 우리 동포임이 저절로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자신이 비록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인의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자신이 살고 있던 왕궁 밖에서 극심한 고역과 학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형제의 연민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 왕궁에서 영원히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것이 수십 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진정한 자기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궁 밖에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왕족이라는 신분은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오랜 생각과 고민 끝에 왕족으로서,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명예와 풍요로움을 거절한 것입니다. 동족 중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거절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일강에서 자신을 건져 올려 아들 삼아준 양 어머니 핫셉슈트에게 슈트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준 사랑을 거절한 것입니다. 모세는 장성하면서 그리고 장성한 후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그 모든 풍요와 안전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동족을 구원하는 일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바른 정체성과 가치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민족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이민을 간 경우 이민 간 나라에 동화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자신이 한 민족임을 잊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5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기에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낙을 거절했습니다. 왕궁에서 보장된 낙을 누리는 인생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판단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룻은 고향에 남는 것보다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과감하게 고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울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온갖 비난을 받으며 끌어모았던 재산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자신이 받을 십자가 고통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삶이 귀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이 왕궁에서 누릴 낙을 거절한 이유입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교우님들께서는 무엇을 선택하고 계신지요? 계속해서 모세가 안락한 왕궁의 삶을 버릴 수 있도록 이끄신 방법을 13절에서 15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좀 더 근사한 방법으로 히브리인들 앞에 등장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신 방법은 모세가 살인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동족을 위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동족으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인이었기에 왕궁에서의 훈련을 통해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에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동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동족끼리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모세에게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애굽 왕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왕족이었던 모세가 애굽 관리를 죽인 것이 이처럼 크게 왕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은 당시 애굽 왕 투트모스 3세에게 있어 장모 하셉투스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모세를 제거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모세를 제거할 틈을 늘 노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애굽 왕이 아닙니다. 투트모스 3세는 모세의 살인사건을 애굽인에 대한 히브리인의 반역이란 차원에서 국사법으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움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전혀 계획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상상도 못한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일이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애굽 왕궁에서 세상 교육을 모두 마친 모세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 라고 절망하기 전에 미디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셨는지를 본문 16절에서 22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도착한 미디안은 애굽과는 경계지역에 있었습니다. 또한 잦은 전쟁으로 애굽인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군사의 추격을 뿌리치기에는 최적지였습니다. 특히 모세와 같은 샘족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넓디 넓은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 곁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일곱 딸이 모세가 앉아있는 우물로 나온 것입니다.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할 때에 마침 불량한 목자들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특히 물이 귀했기 때문에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럿이 힘을 합쳐야 들 수 있는 큰 돌로 우물을 덮어두었다가 여러 명의 목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이 돌을 들어 올려서 우물을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사용할 때는 항상 목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들 중에서 힘센 자들은 약한 자들에게 횡포를 부리곤 하였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떨며 먼 길을 정신없이 도망왔기에 몹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횡포를 부리는 불량한 목자들을 몰아내며 여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만남이 여기에서 그친 듯합니다. 양떼에게 물을 먹인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여인들의 아버지 제사장 루엘은 딸들이 일찍 집으로 돌아온 자초지정을 듣게 됩니다. 딸들로부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방치하고 돌아왔음을 들은 루엘은 딸들을 나무라며 마음에 감동을 준 모세를 찾았습니다. 루엘은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급기야 루엘은 모세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고 모세 역시 루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만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루엘은 모세와 함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자신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땅의 제사장 루엘을 감동시키심으로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객으로 살아야 하는 외로움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생각하지 않은 장소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내 십보라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모세는 애굽에도 그리고 미디안에도 동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모세는 모세라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일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이 건져 올려짐을 당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궁 속에서 살았지만 애굽인으로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디안에서도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근본이 히브리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란 나그네임을 비로소 통감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 인생 교육과 신앙 교육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여전했다고 23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430년 동안 계속된 학대와 고통, 아픔과 분노 속에서 견디기 힘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직접적인 고통의 원인을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유롭게 살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를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고통의 원인은 바로 자신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자신들이 취하지 못하고 다 남들에게 빼앗긴 데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누군가가 가로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자신들의 수고를 무참하게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아픔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손 대대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나와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다면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울부짖을 만한 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땀과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대가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목적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통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 같지만 더 깊은 원인은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을 고문하는 방법 중에 고도로 발달된 고문이 있습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물건을 저쪽으로 옮기게 합니다. 다 옮기고 나면 다시 저쪽에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이쪽에 있는 물건을 저쪽으로, 저쪽에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취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와 목적이 없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일이 그렇게 울부짖을 만한 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와 목적이 없는 일을 430년간이나 지속한 이스라엘 민족은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미 오래전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망각하는 분이라서 잊어버렸던 기억을 떠올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은 잊고 있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됨에 그동안 훈련시키셨던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언약을 믿고 열심히 사는데도 응답도 없고 소망했던 일들이 빛을 보지 못할 때, 심지어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될 때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처소에만 머물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고통과 어두움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과 같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광야 생활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왕궁을 지어놓고 완성하기 위해서 큰 거울을 하나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운반하던 상인이 실수로 그만 거울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왕궁을 설계했던 설계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깨어진 거울 조각 있는 대로 가서 망치로 그 거울 조각을 더 잘게 깨뜨려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큰 거울 대신에 조각난 거울을 붙이기 시작했고, 잘게 부서진 거울은 태양이 비칠 때에 영롱하고 찬란한 무지개 빛을 내면서 왕궁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훈련시키시든 그 훈련의 끝에는 영롱하고 찬란한 무지개 빛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롱하고 찬란한 무지개 빛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구석구석에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누구인지 훈련시키심으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죄물과 권력을 포기하고 고난과 고통을 택한 모세를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내린 선택은 출애굽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았던 사람,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모세였기에 출애굽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남기고 가는 것은 우리의 학식이나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당신의 도구로 삼아주신 주님을 향한 사랑만을 남기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조롱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아시며 보고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고 고통당하며 무시받고 조롱받고 눈물 흘리며 한숨 쉴 때에도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돌보아 주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